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시장경제원리와 탄소중립화 촉진,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공유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통상 부문에서 동맹과 우방들과 함께 견실한 국제적 품질 기준에 맞도록 인증하는 이른바 블루닷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파리 방문 중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 등을 갖는 등 최근 호주가 프랑스와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취소하면서 불거진 갈등 관계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핵심적인 미국과 프랑스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관리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안보,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범대서양 관계, 동맹, 우방들과 함께 국제적 도전과 기회들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 폭넓은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파리 방문에는 존 케리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가 전세계 정치, 재계인사들의 조세 회피 정황을 담은 이른바 판도라 페이퍼스를 3일 공개했습니다. ICIJ는 전세계 38개 사법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4개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수백 명의 지도자와 권력자, 억만장자, 연예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 25년간 저택과 요트 등 자산에 몰래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정치인 가운데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등 33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재계 인사로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레놀즈 앤 레놀즈 전 최고 경영자 로버트 브로크만, 터키 건설업계의 큰손인 일리카크 등이 언급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급된 인사 대부분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스위스, 싱가포르 등 14곳을 조세 피난처로 활용해 유령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ICIJ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2013년 이후 공개된 여교의 탈세 문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제100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오늘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의 지지로 과반을 투표해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주요 20개 보직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을 제외한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특히 경제 영역을 안보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신설한 경제안전보장상에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방위 전무관을 기용했고 아소다로 재무상의 후임으로 스즈키 슈니치 전 올림픽 담당상을 내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당초 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야 하지만 정권 초기에 국정쇄신을 부각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31일 총선을 치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기시다 내각이 향후 중국과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미일 안보 연대와 함께 아시아, 유럽, 영국 등 가치를 공유한 민주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생리학과 데이비드 줄리어스 교수와 스크립스 연구소 신경학과 아덴 파타프티언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의 노벨위원회는 4일 이들이 온도와 촉각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를 평가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일상에서는 이 같은 감각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온도와 압력을 인지할 수 있는 신경자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이들이 해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로 인간의 감각과 환경 사이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에 중요하면서도 간과됐던 연결고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 센서스의 기본 문항이기도 한 인종과 민족에 관한 질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인구 총조사 결과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종별 범주인 백인에 이어서 두 번째 범주가 기타 인종, some other race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Some other race.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성을 센서스 문항으로는 정확하게 선택하거나 쓸 수 없는 응답자가 기타 인종란을 선택한 것인데요. 그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7명 중 1명이 나는 기타 인종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미국을 용광로나 멜팅팟, 샐러드볼이라고도 하니까 언뜻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야의 정책과 통계 또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기타 인종의 범주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 분석 자료로 재생산하는 각종 데이터의 다양성과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아계 흑인도 있고요. 유럽계 아시안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많은 이 중남미계의 정체성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는 것인데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성을 식별하는 응답자가 어떤 차별을 느끼지 않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사 방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기타 인종이라고 아주 모호한 표기를 하는 것을 히스패닉계 응답자의 이해 부족이라고 치부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아온 이 중남미계 인구의 혼혈 역사에 관한 이해가 앞으로의 인구 조사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을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강아지들의 털을 다듬고 가꿔주는 달인이 있답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한 애견 미용사를 소개해드리고요. 동부 버지니아주에 옷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가격표가 없다고 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모든 지역이 비 내린 후에 북쪽부터 그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0mm, 많은 곳은 함경남도와 강원도 일부는 150mm 이상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사이에 멈추겠지만 다시 시작되고요. 함경남북도, 강원도 지역의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평양이 19도에서 시작됩니다. 해주와 사리원은 20도, 개성은 21도가 최저 기온이고요. 신의주는 12도, 중강 7도, 삼지연은 7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양강도 나머지 지역은 장진이 10도, 청진은 11도, 함흥은 14도, 원산 1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낮에는 오후에 비 그치는 삼지연이 8도까지만 오르고요. 해산은 12도, 함흥 15도, 청진 14도, 장전 19도입니다. 중간강계 14도, 신의주 18도, 평양은 21도, 해주 22도, 개성은 24도까지 낮 기온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5m에서 4m로 앞바다와 먼바다가 모두 높게 일겠고요. 서해는 0.5에서 2.5m로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 주말에 대거 타이완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겨울철 전력난에 대비해 연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일본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재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 총리로 선출이 됐네요.
네, 4일 진행된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투표에서 기시다 총재가 과반표를 얻어서 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선출은 이미 예정된 결과였죠?
그렇습니다. 이 하원격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합해 다수정당이기 때문에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뽑힐 것이 확실시 됐었습니다.
네. 자, 신임 기시다 총리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앞서 기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강인한 의지로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기시다 신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57년생인데요. 온건한 성향을 가진 이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오랜 정치 가문 출신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중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특히 2012년부터 17년까지 외무상을 지냈는데요. 이 전후에 최장기로 재임한 외무장관이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 재임 기간에 한국 정부와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신임 총리 선출과 함께 새 내각도 출범을 했을 텐데 자, 새 내각에는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기시노부오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유임됐습니다. 이건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네, 자 유임된 기시 방위상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이라고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또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할 관방장관에는 마스노 히로카즈 전 문부 과학상이 임명됐습니다. 또 재무상으로는 스즈키 순이치 전 환경상 그리고 자민당 총재에서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와 경합했던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저출산 지방 육성 여성 활약 대책을 관장하는 강요로 다시 입각했습니다.
네, 자 기시다 내각의 특징이라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네,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출발을 강조했던 만큼 내각 구성원 20명 가운데 13명이 앞서 이 강요 경험이 없는 신인들로 채워졌습니다. 한편 이 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 강요들은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됐습니다. 그 밖에 자민당 내 주요 파벌에 속한 인물들이 속속 내각에 포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이 조기 종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NHK 방송 등 몇몇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31일에 총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겨야 기시다 총리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만일 자민당이 현재처럼 과반 의석을 유지하면 기시다 총리가 오는 2024년 9월까지 총리직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가 대내외적으로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뭐 많은 언론과 전문가는 기시다 정부가 큰 틀에서 아베 신조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로 이어지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외 관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은 현재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 안보 협력체를 결성해서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기시다 정부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종군 위안부 또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기시다 총리 정부 아래서도 뭐 결정적인 전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 기시다 내각에는 어떤 또 현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이 국내 경제 회복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에 이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기시다 내각이 내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의 군용기들이 대거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언론들은 지난 1일에 38대, 2일에는 39대, 그리고 3일엔 16대의 중국 군용기들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2일에는 39대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났군요.
네, 2020년 9월부터 타이완 국방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1일 숫자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자,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건 영공은 아닌데요?
네, 영공은 아닙니다. 이게 안보상 필요에 따라서 영공에 접근하는 비행체를 식별해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 대응 경고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설정한 임의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별 국가의 고유한 상공인 영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더라도 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닌 건 거였죠?
맞습니다. 이 영공에 들어가지 않는 한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도 이 국제법을 위반한 걸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만 이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국가에 이걸 미리 통보하는 게 관행입니다.
예, 예. 자, 중국 군용기가 진입을 했습니다. 타이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뭐 전처럼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요. 방공미사일 체제를 가동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수정찬 타이완 행정원장이 이일 아침 기자들에게 이 중국이 제멋대로 군사적 도발을 해왔다라면 이는 지역 평화를 해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중국 군용기가 자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때부터 이 타이완과 미국이 밀접한 모습을 보이자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중국은 타이완 해역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거나 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자주 군용기를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상황에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직 뭐 별다른 말이나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이 성명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에 대한 도발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죠.
맞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타이완 근처에서의 군사 활동은 오판 위험을 높이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정부가 충분한 방위력을 유지하는 걸 계속 도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은 타이완에 첨단 무기를 팔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제 대한미사일과 자주포, 레이더 등 타이완군이 중국군 침공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무기의 수출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본토입니다. 중국 정부가 겨울철 연료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요?
네, 한정 중국 부총리가 최근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정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라고 국영 에너지 기업들에게 지시했다고 이 블룸버그 등 몇몇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중국 정부에서 에너지 분야와 산업 생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부총리의 연료 확보 지시하고요. 최근 중국 내 전력 사정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전력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정전이 발생하거나 이 제한 송전 등이 시행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여파로 또 이 많은 공장이 가동을 전면 중단하거나 부분 가동하는 실정입니다.
네. 자, 중국의 전력 공급이 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경제 재개에 따른 중국산 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 기록적으로 오른 석탄 가격, 전력요금 통제,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력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사려는 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 안에서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겠네요.
맞습니다. 해외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을 들려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전력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중국 안에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이게 해외 수요가 늘면서 많은 공장이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 석탄 값이 오른 것도 전력난을 부추긴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셨죠?
네, 이 중국이 여전히 발전에 석탄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석탄 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이 전력 생산에 차질이 왔습니다. 이 참고로 이 중국 경제의 약 60%가 석탄 발전에 의존합니다.
네, 석탄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는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 가장 큰 게 이 중국과 호주 사이의 무역 분쟁 탓입니다. 이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데요. 그런데 이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석탄 값이 크게 뛰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가 전력 요금을 통제한 것이 또 전력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부가 이 전기 값을 제한하니까 에너지 회사들이 이 발전을 해도 수익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회사들이 충분하게 전력을 생산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이 탄소 중립 정책도 이 전력난을 가져온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하고 이걸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전과 같이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뭐 잘 아시다시피 석탄 발전을 하면 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전력난 상황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 전력 생산 동력, 또 충분한 석탄 공급, 그리고 전력 제한 송전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내비 연방 대법원이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회기에 어떤 소송을 다룰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치료제가 나와도 백신은 필요하다고 보건당국자가 강조했습니다. 이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 사용이 줄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연방대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관례에 따라 10월 4일 미 연방대법원의 새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2021-2022 회기 연도는 내년 7월 초까지 9개월 동안 미국의 정치,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대법원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정말 많은 관심이 집중되죠.
맞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18개월 만에 9명의 연방대법관이 현장으로 돌아온 점에서 관심을 끄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그간 원격 재판이 진행했는데 이번 회기는 대면 재판을 재개하게 됩니다. 또 지난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이념 지형이 바뀌었는데요.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상황에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기에 연방대법원이 다룰 중요한 소송들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낙태 그리고 총기 소유와 관련한 소송입니다. 특히 낙태는 미국 내 진보와 보수 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 1973년 이 사실상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들여다볼 낙태 소송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으로 임신 15주 이후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을 하는데요.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 여성건강센터가 이 세 법의 항의에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시시피주 정부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연방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는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렸었죠?
예, 태아가 어머니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에 따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낙태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란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낙태 허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텍사스주의 낙태법도 대법원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거의 금지해서 일명 심장낙독 박동법이라고 불리는 이 텍사스주의 낙태법 시행을 앞두고 이 낙태옹호단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 이면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이 이 텍사스주 낙태법의 합법성 여부를 따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도전하는 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현재 최소 12개 주에서 임신 초기부터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법안에 가로막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만약 미시시피주 판결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 낙태금지법은 미국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낙태 문제와 더불어서 이 총기 소유 권리 문제도 대법원에서 다루게 된다고 하셨죠?
예,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소총 권총협회는 집 외의 장소에서 총기 소유를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는 시민의 무장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하지만 하급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고요. 결국 대법원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 총기를 소유하는 문제도 미국인들이 그 생각이 나뉘는 그런 사안이죠.
맞습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은 총기 소유는 헌법이 인정한 권리라며 총기 규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뉴욕주 총기 소유법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인 상태에서 이 총기 권리를 처음으로 심리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 베럿 대법관이 합류하기 전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들에 대한 상고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40개가 넘는 주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는 총기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기에서 시선을 끄는 사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소송 관련은 아니지만 이 진보파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83세 고령인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번 회기를 앞두고 잦은 은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다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의 지배력을 잃거나 자칫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패할 경우 진보 대법관의 임명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이 차기 진보 성향 대법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라는 압박이었는데 앞서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도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에 사망하면서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베러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됐고요. 대법관 성향은 이로 인해서 보수 절대 우위로 기울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다음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미국 보건 책임자가 다시 강조하고 나섰군요.
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주말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백신 접종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3일 CNN 방송에 출연해 많은 코로나 사망자는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사망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주말 동안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 수가 1일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이니까 미국인 약 500명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와 관련해 목숨을 잃은 건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들어섰고요. 자, 이로 인해 지난 석 달 반 사이에 사망자가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10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또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하던데 자세한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 알약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크사는 지난 1일 감염 5일 이내 코로나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의 3상 임상실험을 시행한 결과 코로나 환자의 입원율을 절반으로 낮췄다고 밝혔는데요. 머크사는 미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은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이 파우치 소장은 치료제가 개발된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약을 먹겠다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3일 ABC 방송에 출연해 약을 가지고 있으니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며 코로나로 병원에 가지 않고 죽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염되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파우치 소장이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를 했네요. 자, 그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게 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려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질병 백신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해당 조차는 FDA가 해당 연령대에 대해 백신을 정식 승인한 이후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미국에서 현재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는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졌고요. 5세에서 11세 대상은 아직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차는 이 7학년에서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이후에 유치원에서 6학년으로 대상 연령을 낮춰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 교사나 교직원들의 백신 의무화는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학생들의 백신 의무화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예, 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이 계획이 시행이 들어가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주가 나오는 건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부터 교사와 교직원은 백신 반드시 맞도록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자담배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줄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일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자,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이 전에 비해서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먼저 2021년도 이 9학년에서 12학년 이 고등학생 가운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은 전체의 11%인 약 172만 명, 그리고 6학년에서 8학년의 이 중학생 가운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은 전체 3%에 해당하는 약 32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현재 약 200만 명의 중고등학생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좀 비교해 볼까요? 앞선의 수치는 어땠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고등학생의 전자담배율 사용률은 약 20%였고요. 중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한 5%였습니다. 자, 이 같은 수치가 정확하다면 3년 연속으로 10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 빈도, 이 빈도는 어떻습니까?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답한 중고등학생의 과반인 60%는 한 달 내 전자담배를 사용한 날이 20일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은 56%가, 중학생은 82%가 20일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20일에서 30일 사이라고 응답한 고등학생은 약 40%였고요. 매일 이용한다고 답한 학생들은 4명 중 1명꼴인 2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건 고무적인데요. 전에 비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든 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수업 진행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주로 친구들과 함께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또 친구에 의해서 처음 이를 접한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친구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사용률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대학교의 랜스 리코티 박사는 AP통신에 올해 9월 학기가 대면으로 시작된 만큼 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률에 변화가 있을지 다른 조사 결과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진행된 이 설문 방식이 앞섰던 해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이번에 FDA와 CDC의 전국 청소년 흡연 설문조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약 280개 학교, 2만 400명가량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선에는 학교 교실 안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CDC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전자담배 사용이 축소 보고되는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결과를 앞선 해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좀 낮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건데 보건당국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FDA는 현재 650만 건 이상의 전자담배 판매 신청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FDA는 현재까지 전체 신청 건수의 90% 이상에 대해 시장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엔 특히 청소년의 사용률이 높은 과일향 등이 첨가된 100만 개의 가향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조직에서 가는 규제와 더불어 국가, 주,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이 폭넓은 흡연 통제와 예방 전략을 시행해야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이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 가면 강아지들의 아빠로 불리는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루밍이라고 하는 애견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브라이언 테일러 씨인데요. 테일러 씨의 애견 숍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필수 영업을 제외한 비즈니스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강아지들 미용도 해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뉴욕 애견 미용의 달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용실에 자주 가기가 힘들어지면서 직접 집에서 머리 손질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머리 손질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반려견들을 관리하는 건 사람 머리카락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뉴욕 거리에서 만난 반려견 주인들은 팬데믹 기간 이 반려견들 미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During the pandemic, I basically groomed her. You know, I tried my best with some machines.
인터넷으로 강아지 미용 관련 기계들을 사서 기본적인 털 깎기만 해줬다는 견주도 있었고요.
We just took the scissors and just cut the hair lower. We didn't try to style.
멋은 포기한 채 가위로 최대한 털을 짧게만 깎아줬다는 강아지 주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견 관리가 힘든 시기에 뉴욕시 할렘의 견주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애견 관리사인 브라이언 테일러 씨인데요. 테일러 씨가 운영하는 할렘 강아지 스파는 반려견들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물론 강아지 데이케어, 즉 강아지 타가소를 운영하며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at's Bean. That's Kayla. That's Ranger.
자신의 가게 뒷마당에서 뛰노는 강아지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불러주며 쓰다듬어주는 테일러 씨. 강아지들도 테일러 씨에게 꼬리를 흔들며 무한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My name is Brian Taylor, but most people know me as the dog father of Harlem.
테일러 씨는 자신의 별명이 할렘 강아지들의 아빠라고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들의 미용을 책임지며 얻게 된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테일러 씨의 데이케어는 실제로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못지않았습니다.
This is supposed to be my kitchen when I was the dog. They have cubbies.
원래는 자신의 부엌이었던 공간이 강아지들을 위한 부엌으로 바뀌었고 강아지들을 위해 천으로 만든 사물함도 한쪽에 빼곡히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테일러 씨 가게가 강아지들로 북적이지만 팬데믹 기간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들과 이웃 주민들의 기부와 기프트카드 선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Come on, guys.
테일러 씨는 이렇게 기부를 받은 것들을 애견 미용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는 견주들을 위해 썼다고 하는데요. 또 승합차를 이용해 찾아가는 애견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씨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온 이민자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건 허락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It's part of our Muslim religion that dogs are inside. So when I came here,
자신의 가족이 믿는 이슬람교는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15살에 동생과 함께 유기견 한 마리를 구조했지만 어머니께 말도 못하고 지하에서 3주를 몰래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 냄새를 맡으신 어머니한테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게 들켜버렸고 자신의 강아지를 입양해줄 집을 찾아야만 했다는데요. 테일러 씨는 바로 그때 언젠가 나는 꼭 반려견을 키울 거야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에 대한 애정은 테일러 씨의 직업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어머니는 테일러 씨가 대학 졸업 후 은행에서 일하길 바라셨지만 테일러 씨는 애견 미용 학교에 간 이후 관련 자격증을 따고 직접 애견 숍을 열었고 현재 성공적으로 애견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Grooming business across America is super successful.
테일러 씨는 그루밍이라고 하는 이 애견 미용 산업은 미 전역에서 호황이라고 했는데요.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애완용 개나 고양이가 1억 마리에 달할 만큼 많은 미국인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애완 미용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테일러 씨는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흑인들이 관련 업계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격표가 없는 옷가게. 미 동부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가면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일반 의류 매장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옷걸이에 수많은 종류의 옷들이 걸려있고 신발과 장신구, 화장품, 그리고 한쪽엔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기저귀 등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이 넓은 매장에 판매원도 없고 심지어 계산대도 없다는 점인데요. 이 가게는 모든 걸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가게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환원이라는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이 가게는 15년 전부터 이렇게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We serve domestic violence programs. We serve women coming out of incarceration.
이 단체의 니콜 모리스 상임이사는 가게에 전시된 제품들은 기부받은 것들로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나 감옥에서 출소한 여성들,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돕는다고 했는데요. 또 미국에 갓 정착한 이민자나 보호자 없이 홀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환원의 창업자인 테리 스타지 씨는 이렇게 옷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당시 스타지 씨가 일하던 홍보회사가 한 자선단체와 함께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일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선단체는 스타지 씨에게 이사가 돼서 함께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사회는 전원이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They had decided we really had to find some way to get the women in our industry more.
자선단체에 들어간 스타지 씨는 좀 더 많은 여성이 관련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타지 씨는 직접 수많은 보호시설이나 기관에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여성들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같이 옷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환원 프로그램은 처음엔 집에 차고에서 하는 일명 거라지 세일 형태였다고 합니다.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다가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졌고요. 결국 이 대형 쇼핑몰의 한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We've set it up as a boutique. So when the women come in here, they feel like they're shopping.
스타지 씨는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실제 옷가게처럼 근사하게 가게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 뭔가 얻어가는 것보다는 진짜 쇼핑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게에 있는 것이 다 공짜로 돈을 낼 필요는 없고요. 자원봉사자들이 가게 안에 배치돼 물건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This program actually helped me a lot. Emotionally and mentally, it took like
가게 손님인 제니퍼 씨는 이 가게를 통해 도움을 정말 많이 받는다며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곳에 와서 자신의 짐을 덜고 간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환원은 현재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다는데요. 지금 매장이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 측은 기부 물품도 꾸준히 많이 들어오지만 가게를 찾는 여성과 어린이들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if, if, if는 조건이나 가정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미국인들은 if절을 사용해 완곡하게 충고나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if 가정법을 이용한 조언화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days I eat almost all of my meals at home.
요즘 저는 거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So, I cook more. And I have a lot of leftovers.
그래서 요리를 더 하죠. 그리고 남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Sometimes the leftovers stay in the fridge too long.
가끔 남은 음식이 냉장고 안에 너무 오래 있습니다.
This morning, for example, I was reaching for a container of oatmeal when my sister said,
오늘 아침 예를 들어 제가 오트밀이 들어있는 그릇을 꺼내려고 하자 제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ouldn't eat that if I were you. It's been sitting in the fridge for more than a week.
내가 언니라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건 냉장고 안에 일주일 이상 있었어. 영어에는 몇 가지 경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건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또 어떤 건 간접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접적인 경고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화법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If I were you, 이 구문은 영어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화법인데요. if절에 동사 과거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 또는 소망에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로부터 시간상 멀리 떨어진 과거형을 씀으로써 그것이 현재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끔 우리는 if절을 생략해서 구절을 짧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n't work there. I've heard bad things about the place.
나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문에서는 there과 I've 사이에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는 if절이 생략됐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에서 구절 중간에 행동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I wouldn't if I were you. It'll be crowded.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에 바닷가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I wouldn't if I were you. It'll be crowded.
내가 당신이라면 가지 않을 거예요. 혼잡할 겁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에 바닷가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의 대답으로 I would은 뒤에 go there이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go there이라는 말이 생략됐지만 문장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그곳에 가지 않을 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가정법을 이용한 조언 화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